오늘 예레미야 맥잡기 열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이제 전달했는데, 백성이 이제 듣지 않고, 이제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런 안타깝고 또 비참한 그와 같은 일이 예레미야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만 40년을 참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 이후에 3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 참고 대언자들 보내고 이러면서 마지막 대언자, 눈물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까지 이제 보내면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말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질 않습니다. 결국 이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국가와 국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면 결국 그 국가는 망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결국 그 국가가 이제 망한다고 하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멸망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10년 한일합방이 이제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살던 그 야곱의 후손들, 그 야곱의 후손들 400년 동안 그 안에 살면서 나중에 이제 종살이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보내셔서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해방을 얻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만들어주신 이와 같은 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나라들도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셨습니다. 한 400년 동안 이제 그 재판관들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라고 하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그 왕을 주시고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그런 왕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을 씨가 내 후손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그와 같은 왕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열 지파는 먼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그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그래도 유지가 되고 유다 왕국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우주공간 넘어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거하는 그와 같은 거처를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에 이제 두셨어요. 그런데도 국가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멸망을 한다. 왜 그러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다가 근데 참으로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개나 돼지와 같다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교도 국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던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 아니면 종교인들, 이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집트를 선택하면 안 되고 바빌론을 선택을 해야 된다. 듣질 않습니다.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듣질 않아요. 백성의 대다수가 이제 듣질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이와 같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대언자들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대언자 예레미야 같으면 무려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가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멸망한다. 개인도 멸망하고 개개인이 그다음에 국가가 멸망하고 교회가 이제 멸망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유다 백성이 왕이 멸시했는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해 주시는가.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와 같은 그 두루마리를 이제 나중에 이제 36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여호야김 왕이 그 펜나이프로 북북 다 찢어가지고 화로에 갖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52장이 다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돼서 예레미야 이후로 지금 한 2500년이라는 건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지키고 또 지키라고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빼고는 그 당시 많은 제사장이 있고 많은 서기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직무를 다 방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냐?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만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거짓 말씀을 대언해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이 여기 있다. 성전이 여기 있다. 이 성전만 있으면은 결코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그 거짓말들 하면서 성전 치장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돈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무시하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차 침공 말 때문에 BC 586년에 606년에 1차 침공을 하고 그다음에 10년쯤 지나서 2차 침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번 10년쯤 지나서 BC 586년에 그 전에 한 2년 전쯤부터 예루살렘 둘러싸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포위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34장 말씀은 멸망이 생기기 한 2년 전쯤, 그러니까 BC 588년경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절 이제 가서 보면은 그때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도시들, 곧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웠으니 이는 유다의 도시들 중에서 이 요새 도시들이 남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45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세가는 한 3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데, 많은 요새 도시들이 있었어요. 방벽을 세우는 이와 같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두 개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라기스하고, 그 다음에 아세가,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이제 남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에 그 욕망한 그와 같은 군대들 다 동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주변에 있던 그런 여러 나라들 침공을 해서 다 속국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변 속국에서도 다 군대들을 이제 차출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온 군대와 그의 지배하에 있는 땅의 모든 왕국들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곳의 모든 도시들과 싸울 때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바빌론 군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속국들의 여기서 이제 차출이 된 이와 같은 군대까지 다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싸우던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이 예루살렘 함락 2년 전에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절에서 7절에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우유부단한 그런 왕, 그 왕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시드기야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열왕기상 이런 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예레미야에는 시드기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를 이제 보내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가서 간곡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유부단해갖고 왜 네, 그래서 신하들 말 듣다가 백성들 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데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종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우리가 이거 비교해 보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 이와 같이 그 우유부단한 그런 그 왕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에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2절에 시드기야 왕과 그 왕의 백성 그리고 신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견디지 못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3절 가서 보면 왕도 이제 잡혀갑니다. 바빌론에. 그런데 왕이 잡혀가지만 그래도 왕이 평안히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그런 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특별히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애도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죽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8절에서 22절에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2년 전쯤에 바빌론 왕의 군대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 왕하고 이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34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노예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제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들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동족인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 이 부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노예로 삼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방하기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성경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갖고 노예로 팔리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6년 동안 이제 일하고 이렇게 해서 7년이 되고 이제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너희 각 사람은 7년이 끝날 때 내게 팔려온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놓아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은 계속해서 종으로 이제 둬도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살 수가 없어갖고 본인 자신을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 자식을 노예로 팔든지 하여튼 어떤 경우가 돼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이런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너희 동족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7년까지만 노예로 이제 부릴 수 있고 그 이후엔 반드시 놔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이 법대로 이제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많은 노예들이 생겨나고 풀려나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그러면 계속 노예가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바빌론 침공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또 왕이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한번 언약을 맺으면 어떻겠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이 율법을 왕하고 온 백성이 한번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보다 어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 그대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또 다른 이제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바빌론 군대들이 와갖고 예루살렘 이제 둘러싸고 그러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 노예들 다 누가 먹여줘야 되는, 주인이 다 먹여줘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풀어주게 되면 각자가 다 알아서 나가서 이제 먹을 거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않겠어요. 또 이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빌론 사람들하고 이제 싸울 거다. 하여튼 이런 지금 식으로 하면 어떤 잔머리 같은 걸 이렇게 굴리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면에서 이제 쇼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11절 가서 보니까 후에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이거 안 되겠구나. 자기들이 놓아주어 자유롭게 한 남종과 여종을 되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복종시켜 남종과 여종으로 다시 삼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3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18절, 19절에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던 그런 풍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송아지를 둘러 쪼갠 뒤 그곳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과 송아지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내가 내준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아브라함도 이제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아주 중대한 그런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들도 어떻게 하냐, 송아지가 있으면 송아지를 반을 자릅니다. 송아지를 반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벌려놔요. 두 개를. 그리고 어떻게, 언약을 맺는 사람들 거길 지나가는 그 사이를.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말 그대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가 이게 둘로 잘렸으니까 죽었잖아요. 이 송아지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 사람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와서 우리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을 비롯해서 통치자들, 그다음에 유다의 다 부자들이 노예를 소유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 자기들이 풀어줬던 그런 이 종들을,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다가 복종을 시켜서 남종과 여종으로 삼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보내셔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급할 때 도와달라 그러고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 이제 가서 보면 여러분 여기 유다가 있는데 북쪽에 이제 바빌론이 있어요. 이 남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제 군대가 일어나고 하니까 바빌론 왕이 잠시 여기를 떠나서 이집트를 치러 간 거예요. 이집트를 치러 가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됐구나.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곧바로 마음을 돌려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들이 놓아줬던 그런 그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복종을 시켜서 종들로 삼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가서 보면은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노예들 집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이제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옛날에 너희도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이집트 땅에서 한 400년 동안 살면서 요셉이 살던 당시 모르게 해도 한 100년, 150년이고 정도는 그래도 편안하게 이제 생활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왕이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로 등장을 하면서부터 한 200년, 250년 동안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팔려온다 해도 7년 동안만 종으로 이제 섬기게 하고 그 이후에는 놔줘야 된다.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했던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키는 척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가 바빌론 군대가 잠시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니까 아 이제 다 됐구나 하고는 어려움이 다 지나갔다 생각을 하고 이 종들을 다시 종살이를 시키는 이와 같은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서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와 각각 자기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한 일에 관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로 인해 칼과 역병과 기근에게 해방의 자유를 선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칼도 마음대로 가서 유다 사람들 치고 역병, 기근 이런 것들에게 그냥 자유를 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유다 사람들을 치고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19절에서 20절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죽음으로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그 죽음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 34장 전체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다 사람들처럼 요 위기가 살짝 넘어만 가면 언제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늘 반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특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한 8개월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 이거 이제 풀어주시면 이제부터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정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딱 사라지면 그냥 그 다음부터 곧바로 옛날에 행하던 그런 그 악한 일들 이런 일들 우리가 좀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진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500년 전 유다 사람들 저 아주 형편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언제 그랬냐 싶어. 그렇죠? 그리고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패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장에는 레갑 사람들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5장 가서 보시면은 34장에는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이제 11년에 이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34장에 나와 있는 건 그 11년, 2년 전에 시드기야 한 9년쯤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데 35장 가서 보니까 여기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있고 시드기야 전에 거기에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왕이 살았는데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 그 내용이 그러니까 먼저 일어났던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를 쭉 읽으면서 이 시대를 잘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아 그러면 이제 어려움 우리가 이제 당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서 보니까 34장은 예루살렘 멸망 2년 전쯤인데 이거 35장은 그 훨씬 전에 십몇 년 전에 그 일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이걸 순서대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서대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시절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레갑 사람들에 관한 이런 일을 왜 예레미야 보고 이 시점에 적으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같으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30장이나 뭐 31장이나 여기도 이제 적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34장 다음에 그 전에 훨씬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아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기사들은 이 일이 일어난 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자, 3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35장에는 레갑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이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남겨놨는데 그 유언을 무려 250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지금 보여주려고 하냐.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백성이 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한 부족, 뭐 레갑 지파라고 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기 조상이 죽으면서 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무려 250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지키는 이런 것들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는 너희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는데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예, 사람의 그 명령도 지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35장 말씀을 좀 이해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35장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 조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면서 이야기를 했든지 살아있으면서 이야기를 했든지 하여튼 유언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 조상이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6절 가서 보면 그 요나답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여호나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란 말하고 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같이 쓰였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그런 그 악한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아합의 그 일가를 모조린 데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예후와 함께 이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나답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나답 여기 지금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요나답의 유언의 말에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그 말을 지키는 그런 유목민이 나와요. 그 유목민이 누구냐? 1절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다음에 레갑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이 레갑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답이 무슨 명령을 주냐? 6절 7절에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길 첫 번째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짓고 그러려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전혀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유목민이 되라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다가 또 뭐 하나님 절리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텐트 치고 그냥 유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절대 포도원을 만들거나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 왕국에서 무려 250년 동안 요나답 그 시대 이후로 25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분리주의자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성경학자들이 사사기 1장 16절,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 이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아마 이 레갑 사람들 그 조상 요나답, 그 요나답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 백성하고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분리주의자, 이런 것들의 이제 효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면 도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장막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11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는데 그런 목숨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예레미야가 또 한 번의 액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일, 레갑 사람들 하는 그 일을 보면은 무언가 귀중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하는 그런 설교라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성전으로 이제 데려가서 거기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들 중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한 뒤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대로 레갑 사람들 다 데려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방 중에 하나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5절에 레갑 사람들의 집에 속한 아들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마시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절대로 포도주를 영원토록 마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레갑 사람들 데려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막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레갑 사람들 데려다가 뭘 마시라고 이러는데 우린 못 마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걸 볼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자기 조상들이 250년 전에 이야기한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나. 그렇죠? 이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 지금 사람의 명령도 25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신 그 명령, 이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지키고 있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액션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17절에 그러므로 주 군대들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선언한 모든 해악을 내가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이제 가서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어요? 애들을 잡아서 삶아먹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그렇죠? 이 여인들이,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이 자기 애들을 잡아갖고 그래갖고 삶아먹는 이와 같은 그런 악한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이제 닥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뭐 내용도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이해를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다니더라도 조상들에게 뭔가 물려받은 뭐가 있다 해서 그 전통을 아주 신실하게, 또 카톨릭 무슨 믿음, 마리아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거에서 하면 그냥 신실하게 그거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해야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냥 선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들의 명령,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둬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레갑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그거 같은 그 유언의 말, 이거를 무려 250년 동안 지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라가 멸망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도 지금 유목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집을 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명령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과연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는가 이걸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유다 사람들의 바빌론 포로 생활 잡혀간 거하고 비슷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속박 가운데 지금 놓여 있어요. 절망 가운데 이렇게 다 놓여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거의 1년 8개월 이렇게 이제 돼 가는데, 우리 교인들의 모르긴 해도 한 70% 정도는 제가 1년 반 동안 보질 못했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예, 1년 반 동안 여기 교회 뭐 로테이션 돼서 10% 20% 나오면 사람들 다 보면 그 나머지 한 30% 정도가 로테이션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지, 나머지 70%는 제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해도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이번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기다. 목사가 의존하지 않고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 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느 면에서 우리 뭐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이런 시기가 거의 없거든요. 항상 그냥 교회 오면 성도들이 있고, 교회 가면 뭐 목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말씀도 전달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게 거의 모두 다 끊어졌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언가를 테스팅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기 위해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읽고 그 다음에 믿고, 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이제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순종하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어느 정도로 레갑 사람들 이상으로,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사람들의 명령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 예레미야 이제 35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6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하시는, 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를 어느 면에서 가장 리얼하게 잘 보여주는 이와 같은 장이 예레미야 이제 36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36장은 1절 가서 보니까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제4년은 제가 가서 연대기를 이제 찾아보면,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 가서 보면 성경 맨 끝에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 바로 전에 연대기가 있습니다. 연대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연대기예요. 왜 연대기를 보냐? 연대기를 보면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걸 봐야 이게 진짜 역사구나 하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BC 605년, 60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을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 여호야김도 나오고 시드기야도 나오고 느부갓네살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리고 아 여호야김의 4년이면 BC 605년이구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갈그미스에서 바빌론하고 이집트하고 이제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사망하는 이와 같은 일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빌론하고 이집트하고 둘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바빌론의 이 파라오 느고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그 좋은 왕이 있었잖아요. 이 좋은 왕이 있는 그 시절에 파라오 느고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바빌론하고 이제 싸우려고 이제 하는 거를 요시아가 나가서 저지한다고 하다가 느고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이해할 거예요. 바로 그 왕, 그 파라오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이제 사망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BC 605년 여호야김 왕의 제 4년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시아라고 하는 이런 좋은 왕이 이제 있었는데 요시아 이후에 네 명의 왕이 이제 존재합니다. 요시아 이후에 네 명의 왕이 먼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한 사람이 3달 동안 통치해요. 3달 동안. 근데 파라오 느고가 와서 그를 이제 파면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의 형제 여호야김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돼갖고 그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꿔갖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자, 이 다음에 이런 다음에 누가 오냐 느부갓네살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얼마 동안 통치하냐 3달 동안 통치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가 3달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와서 누구를 세우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이 돼서 11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한 22년 반 정도 유다가 이제 더 존재하는데 이때 네 명의 왕이 등장한다. 그 네 명의 왕 중에 세 명은 요시아의 아들이고 그 네 명의 왕 중에 한 명은 요시아의 손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좋은 왕 요시아가 그 아들들 남겼는데 아들들이 다 악당들이에요. 아들들이. 손자도 말할 것도 없고 참으로 참 아이러니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좋은 대언자가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듣고 돌이키면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네 명의 왕이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결국은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가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축출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가서 보면 요시아 왕의 제 13년부터 예레미야가 대언 사역을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요시아 등극한 거 이런 거 가서 다 따져보면은 이 말씀, 36장의 말씀이 기록이 될 때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얼마 정도 대언의 말씀을 했냐 23년 정도 대언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예레미야 사역이 한 42년 정도 되니까 예레미야 그 사역이 한 중간쯤 될 때까지 그때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한 날부터 그 요시아 시대부터 요시아의 제 13년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들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해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후대에까지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작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가서 말들을 전했잖아요. 그 전한 그런 모든 말들 내가 기억나게 할 테니까 이걸 두루마리 책에 다 적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하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조금 뒤에 가서 보시면 여호야김의 왕이 이제 첫 번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인 말씀까지 이제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끝에 이제 성경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는 불타고 두 번째 두루마리는 이제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4장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런 말이고 45장은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그 바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 오늘 이제 바룩이 나오는데 이 바룩이라고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몇 절을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몇 절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아마 다음 주쯤 이제 우리가 가면은 그러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흑인입니다. 그 흑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을 구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런 거 읽으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참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대언자를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대언자를 쫓아다니며 신실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46장부터 51장이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바빌론과 이런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52장 맨 끝장은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들을 주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6절 가서 보면 모든 기록은 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거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거다.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그런 모든 단어들을 실제로 책이든 어디에다 기록을 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 36장에 1절에서 4절,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영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두루마리 책에 진짜로 기록이 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셔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성경 기록에 남아 있는 모든 말씀이 대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주신 그거를 이 대언자가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대언자가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다.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대언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럼 하나님이 A, B, C, D 뭐 해서 조합을 해갖고 이렇게 글을 쓰라고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딕테이션. 그렇죠. 이거 쓰라는 대로 너 이거 써 하고 이렇게 쓰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기계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풍부함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고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데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예, 울그락불그락한 어떤 사람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무언가를 막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품이 들어있고 베드로의 지식이 들어있고 베드로의 어휘가 거긴 들어있고 여기는 바울에게 들어있고 여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어떻게 하냐. 성령님의 그런 보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휘를 선택하잖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휘. 베드로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휘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과 그렇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글을 쓰게 하시는데
오류가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감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넌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서 사람이 로봇가 돼서 이렇게 따라서 적는 그러한 영감이 아니다. 그걸 여호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하면 모세라고 한 사람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고 사무엘기 이런 데 가서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다르잖아요. 시편에 가서 그 다윗의 이런 걸 읽어보면 그 다윗의 시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거 보시면은 또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그 기록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똑같은 복음서가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각 사람의 모든 거 어휘 이런 걸 다 동원하셔서 글을 쓰게 하시는데 근데 기계적으로 쓰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선정할 수 있는 건 모든 어휘 그 사람이 선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에라가 생기지 않는 오류가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들을 하고 4절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누가 기록했냐?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말들을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이거 예레미야선 누가 기록을 했냐? 바룩이 기록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가셔서 16장 22절 가서 보면 로마서가 16장으로 엄청나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거 말은 누가 해요? 바울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로마서 자체는 누가 기록해요? 더디오라고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서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5절에서 26절에는 사람을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하는 거 말고 직접 서서 선포를 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선포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5절 6절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갖고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가서 선포를 하냐?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제 시중을 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언제 하냐?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이는 때 그때 이제 바빌론 군대가 이제 침략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 금식하는 그런 그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때 바룩이 하나님의 집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36장에 보면 세 번 공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나타난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전에서 바룩이 백성들 듣는 데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36장 8절 그다음에 10절에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백성들 전체의 반응은 나오지 않는데 거기 가서 보면 11절에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귀를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근심하고 이거를 통치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미가야는 누구냐? 가서 보니까 사반의 손자라고 돼 있어요. 사반의 손자. 자,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이 요시아 시대에 성전을 대청소하다가 대제사장이 율법을 발견해 어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든지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전 청소를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율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된 그 율법의 책을 힐기야가 누구에게 주냐?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서기관 사반이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왕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그 서기관 사반의 손자가 된 사람이 미가야니까 어쨌든 그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이와 같은 가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근심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에는 미가야가 유다 왕 밑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이 내용을 이제 고하니까 바룩이 이 통치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16절에 통치자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다가 이제 곧 심판받아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16절에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가서 도망가서 숨으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두루마리 이제 숨겨둡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여후디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여후디가 왕,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23절 가서 보니까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여기 그가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여호야김 왕이다. 누구라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펜칼로 그것을 찢어서 화로 위에 불에 던져 마침내 그 온 두루마리를 화로 위에 불에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 멸시하다 못해 맨 마지막 완전히 그냥 다 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25절에 세 명의 신하들이 나타나서 호소하잖아요. 왕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려고 시도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누가 보존해 주시냐? 여러분, 사람이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보존하지만 하나님이 파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두루마리를 적으라고 하셔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두루마리에 적고 부가적인 그런 말씀도 적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3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하신 내용이 27절에서 32절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The words of the Lord are pure word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pure 순수한 말씀들이다. 티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고 28절에서 말씀하시고 32절 가서 보니까 처음 두루마리 거기 있던 것 말고 다른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찢은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하시는 내용이 30절에서 이제 31절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왕으로서 위엄을 지키지도 못하고 매장되지도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신세가 이제 된다.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승계라는데 세 달밖에 통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그런 모든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적어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직접 적어갖고 적은 걸 가져다 주라 그랬잖아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서를 가져다 주라고 했으면 여호야긴과 그의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다가 결국은 이 두루마리를 북북 찢어갖고 화로 속에 태우는 그런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 왕과 신하들과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과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유다에게 이제 임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과 말 그대로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말씀. 없음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누구라도 읽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 그 일이 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누가 만들었냐?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 목사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국가 통치의 표준도 되고 또 뭐 표준이 돼야 되냐?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가 있잖아요. 국어의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성경에 맞춤법이 틀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지금 한국을 성경이라고 나와있는 게 맞춤법 자체가 틀려갖고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실한 이런 성경이 되고 있으니 이런 그 부실한 기초에서 어떻게 확고한 그런 건물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0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2021년 우리 이번 7월에 킹제임스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을 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든 걸 다해서 알기 쉽게 또 국문법에 맞게 또 혹시라도 영어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또 번역이 되지 않는가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을 이 땅에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온전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이걸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치를 지키고 좌익의와 같은 사상들 다 가져다 버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니까 낙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동성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가치의 대척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이 나라에 사는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와 같은 걸 갖게 될 때 정치인들이 확고한 그런 사상을 갖게 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이 안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신 이 성경 이거를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선포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올바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휴거 받아서 올라가기 전까지 그래도 이 땅 안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바로 구원받고 구원의 영원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